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그려 나아가시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들은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조각 퍼즐들로 존재할 뿐입니다. 헤롯도 동방박사들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마리아나 요셉도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인생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 역사의 신비한 그림을 구약을 통해서 내내 예언해 오셨고 이제 그 그림을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활짝 펼쳐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앙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왜 믿는지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도 유대주의자들과 동일한 불신자들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조용히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어 갔는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과 배경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보물이셨지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이토록 역사 속에 희미하게 시작되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온 세상이 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태로부터 말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오셨고 그가 오셨어도 이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은 어떤 유대인들도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충격적인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이미지를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믿고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은 허상이고 가짜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 땅에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도 다시 이 진리를 통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날들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점성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이 단절되었고 이제 이방인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곧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유다의 모든 왕권의 계승은 이제 중단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 에돔의 후예였습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주전 73년경에 태어나서 BC 55년경 그러니까 BC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이방인 출신의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5세에 이미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숙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교체되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지속적인 총애를 받았을 만큼 그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업적들 때문인데 그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큰 흉년과 같은 여러 어려운 정치적 고비를 잘 넘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구와 바닷가에 가이사랴와 디베리아라는 큰 도시를 건설했고 로마의 우상들과 황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두로, 시돈, 비블로스, 베리투스, 다메섹, 안디옥 등의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하기도 했던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그가 죽기 전에 완공이 되지 못하고 AD 68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딱 2년만 존재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모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오늘까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일부분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잔재는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아들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여기고 일부 왕비와 자기 아들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BC 4년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70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는 정확히 언제가 되느냐? 헤롯이 BC 4세기경에 죽었으니까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D 1세기에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과 주후의 기준이 되는 주의 탄생의 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BC와 AD로 구분되는 이 연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C와 AD로 역사가 나뉘는 이 그 연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주후 6세기경입니다. 주후 6세기경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이 체계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AD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이것을 연구한 결과 이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셨단 말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주전 4세기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소한 주전 4세기 이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주전 6년에서 4년 정도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전과 주후의 기준쯤이 되는 그 연대는 사실 4, 5세기 더 뒤로 이동해야 정확한 주님의 탄생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토록 살아생전에 권력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병적으로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한 인물이었음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를 시점으로 두 살 아래 유아들을 모두 잔인하게 학살한 이 광기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토록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지를 캐물은 음흉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포악한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80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한 곳이고 롯과 보아스가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베이트, 빵, 그리고 레헴, 집이라는 뜻의 빵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비옥한 지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빵이 나오는 곳이란 이름이 그 지명으로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빵의 재료가 되는 풍성한 곡식이 자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죠. 박사, 마고이. 사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들, wise men,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지칭할 때도 마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사제를,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마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한 나라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혹은 이집트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것이 아주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 사실 박사라는 번역보다는 천문을 연구하는 사제나 점성가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방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톨레, 별의 떠오름 또는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로 동쪽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페르시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의 거리는 805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세 명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예수께 드린 세 예물을 통해서 세 명이라고 추론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고대 어떤 이는 12명이다, 14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인원이나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이방 나라의 동방의 점성사들이 점성가들이 출현하게 된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민족과 열방까지를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의 탄생을 환영한 자가 없었지만 805km나 떨어져 있는 저 먼 이방의 땅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그토록 오래 연구한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이를 통해 볼 때 구원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반적 은총입니다.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유대에서 왕과 같이 놀라운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별을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만나게 될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성, 새로운 별이 출현했고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는 자들이니까 이 심상치가 않다. 뭔가 훌륭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성술, 일종의 그냥 점수를 쫓아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몽매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라는 이 강력한 진리를 성경은 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이름 없는 지극히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살고 있던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 없는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에 여기까지 복음이 찾아왔고 그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바로 당신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별빛을 보고 그 어둠 뿐인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앞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 그러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자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날 거라고 여겼고 헤롯 앞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교 사절단 같은 이런 성격으로 헤롯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성술사들의 점수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의 강림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이교도들의 빗나간 믿음까지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그릇된 믿음에서 출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앞으로 다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어떤 훌륭한 인물을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태어나신 분은 바로 메시아가 되셨던 거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들까지 살해했던 이 잔인한 헤롯에서 동방에서 온 점술사들의 이 같은 소식은 헤롯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들까지 내 권력의 자리를 노린다. 그래서 아들과 부인들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이 권력에 무서운 집착을 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재앙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점성가들의 출현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헤롯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에타라 그대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움이나 큰 공포로 혼란스러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광기에 사로잡힌 이런 헤롯 세계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뉴스였던 거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유대 베들렘 안에서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에 다스리는 자들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며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없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던 헤롯은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마디로 이 공회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당장 나에게 그것을 밝혀라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안을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방에서 온 점술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지금 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즉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헤롯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은 분명 다윗 왕가의 출신이 아닌데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정당한 왕 예언 속에 합당한 그 메시아가 마침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는 큰 불안감에 휩싸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헤롯에게 고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정확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이같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선지자 미가가 한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오시는 곳의 지명까지도 이미 상세히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 속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때 이미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에 그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 은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가짜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구약을 그토록 연구해서 왕이 물었을 때 즉시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침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식,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에 정통했으면서도 그들의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치열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고 악인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오늘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나 모두 허황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종교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형식과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삶과 결합해서 진정한 영혼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때가 되면 믿음의 자리에서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활하고 사악하고 음흉한 헤롯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7절에서 8절에 그때 헤롯이 은밀히 점성사들을 불러서 별의 시야에 들어온 그 시간을 그들에게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그 아기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찾으면 나 또한 그와 같이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하여 너희는 즉시 내게 보고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들은 즉시 다시 점성가들을 불러드립니다. 그가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서 자기도 그 아기에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거짓말이죠. 찾거든, 이 말은 찾게 되는 즉시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헤롯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이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한 간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도 반드시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 자세한 정보를 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로 회유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래 이 동방 박사들의 뒤에 자객을 붙이겠죠.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실력 있는 킬러를 통해서 몰래 박사들의 뒤를 미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찾으면 주저없이 그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도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처럼 하나님이 헤롯의 생각을 막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아기는 언제나 사악하고 교활하고 간악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항상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악이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 살았던 그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로 가다가 멈추어 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을 알아보고 그들이 매우 큰 기쁨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가서 그들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보배합들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방에서 온 이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 별이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서 인도하여 프로 에겐이라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별이 박사들을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빛이 계속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사람은 유기된 자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새로 만들어진 별의 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별을 따라 나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셨고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가 나신 곳으로 정확히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이 점성가들을 아기 예수께로 별을 통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지금도 이 복음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800km가 넘는 그 먼 땅에서 오직 별빛 하나만으로 그들을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바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로 그 진리의 빛 앞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이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온 별을 보고 새삼 기뻐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마침내 멈추어 서자 이를 보고 그 별빛 아래 마침내 정말 아기가 태어나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마침내 그들이 유대인의 왕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가장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 스포드라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크게 메갈렌 놀랍고 장엄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에카레선 카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아주아주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에 큰 소동이 일어난 헤롯과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온 이스라엘은 지금 소란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오직 별빛 아래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점성가들은 더 없는 기쁨을 감격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회심을 했을 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듯이 그 거룩한 기쁨이 동방에서 온 자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메시아를 주님을 모신 자들은 그래서 모두 이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맛본 그 기쁨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모든 자들이 맛보게 될 그 충만하고 놀라운 기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고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인생이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눈물겹도록 힘겨운 어느 날, 성도 여러분, 그런 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존이고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국이 아니라 화려한 대저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인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나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의 연물통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당연히 왕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인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하실 분은 지극히 열악한 곳에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짐승의 처소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질적 축복, 큰 명예와 영광 같은 것, 그런 것은 그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모습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됐는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제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기 직전까지도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모든 죄는 반드시 영벌이라는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탄생을 알지 못했지만 먼 이방의 땅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주로 위대하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참 구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광물, 매우 귀중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 윤기 있고 향내 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을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몰약은 아라비아와 그 밖에 몇 안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역시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향기를 가진 고가의 액체입니다. 이 용도는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몰약입니다. 주석가들은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칼빈은 이 세 예물을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모두가 고가였다면 아주 고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매우 기묘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다. 다른 길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꿈을 통해서 동방의 점성술사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헤롯의 흉계를 피해서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 개입하셨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사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서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해도 도도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이 구속사의 물줄기는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세한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그렇듯이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점성술사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은 화려한 헤롯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신 예수를 만나고도 전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그에게 왕에게 드려야 될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화려한 성공이나 행복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애적으로 발견하게 되므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들의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세상의 왕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황금의 관을 쓰고 태어나셔야 되고 큰 권능과 위엄 속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믿음은 그들의 희망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신 주님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외에 예수님에게 나온 다른 무리들이 있었죠.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받은 그들은 세상의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대학자들이나 큰 부자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참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무엇이 메시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다르며 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한 이 지식이 얼마나 왜곡됐고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비늘이 확 벗겨져야 진정한 메시아, 참된 예수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 우리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고 결코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